지난해 한국교회는 엄청난 욕을 들었죠.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비난을 들은 셈입니다. 그 비난 중에 정당하거나 말이 맞는 경우보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그런 거 잘 안 찾아보는데 도대체 인터넷에서 무슨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못된 글이 실려있더라고요. 그 봉사단들이 잘못했는 것하고 한마 10가지 항목을 쭉 보아놨는데 내용을 보나 안 보나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안에 대충 집어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금방 나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실을 알고 안 떠나고 그 말을 보면 아 이건 틀렸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그 비난을 다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대꾸를 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 해놓으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달려들기 때문에 대꾸조차 할 수 없이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유언비어예요. 악의적인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됐던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군용기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 이런 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말이 안 됩니다. 군용기가 어딘데 그 길을 갑니까?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해에 지난해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는 봉사단원이 그 교회뿐이 아닙니다. 포항에도 한 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는 팀만 해도요.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불법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외무부 장관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거기 가는 단체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회다 싶으면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게 반드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큰 일이 터지면 크게 비난하지만 이 우리 동네 여기에서도요 작은 일이 하나 생기면 그대로 비난을 퍼붓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여기 올라오는 요 길에서 요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올 때 저기 아스팔트 포장을 CS 해줬습니다. 이 앞에 길 포장할 때 하는 김에 요 올라오는 조그만 곳 여기를 곁들여서 포장을 해줬죠.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는지 뭐 좀 애꿎은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겁니다. 이랬더니 대뜸 한단 소리가요. 시에서 뭐 때문에 교회도 올라가는 도로까지 포장해줘요. 왜 그렇게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예지만 교회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그저 비난부터 욕부터 해야 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신 혹은 불만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한국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증거가 저게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하필이면 그 온 백성들의 비난의 표적이 샘물교회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이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교회를 비난해낼 만큼 속에 교회에 대한 불신,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교회가 매를 좀 맞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매를 들긴 들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에 매를 들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매를 들어도요. 맞고 견딜 수 있는 애한테 매를 드는 거지 매를 들었다가 집 나가버리거나 완전히 사고칠래 같으면 한번 매 못 듭니다. 한국교회가 매를 맞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 그 매를 맞고 견딜 수 있을 만한 교회가 하필이면 샘물교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는 한국에서도 표본적으로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그 PD수첩에 쓴 거죠. MBC 그 PD수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방송국에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뭐 야단 법석을 지겼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아예 하나도 안 봤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도 있다라면서 예를 들었던 교회가 그 샘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기자들 몇십 명이요, 날마다 그 교회 죽치고 앉아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잊었듯이 다 뒤졌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요, 진짜 비난할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그 샘물교회 앞에는요, 소위 말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틀어놔놓고 오만 비난의 소리를 다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점은 기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행스럽게 샘물교회가 그 욕을 먹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면요, 교회가 허물어졌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수많은 냄새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쏟아붓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욕을 견디내지 못했을는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한국교회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매를 두르셨을 때에 그 매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귀한 교회가 그 매를 맞았기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의 은사를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한국 어느 교회에 어디에 그것을, 그 성령을 다시 보내실까 하고 생각하시다가 아마 지금은요, 바로 샘물교회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은혜가 넘쳐 있다고 합니다. 매를 잘 견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샘물교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지라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 비난들이 실제로는 이유 없는 비난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모금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평균 60 내지 70%는 전부 한국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공평과 의로 사람들을 이끌기보다는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마치 이익단체처럼 활동하는 예가 적지 않게 있었고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기보다는 군림하고 그만 떨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심판 때 우리는 그 심판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까? 아니면요,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을 아주 거만하게 만들어버립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인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 보자 이래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말을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는요, 교회가 돈을 많이 걷어서 자기들끼리 다 쓰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신문이나 가끔 지상에 보도되는 큰 교회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서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0%예요. 100개 교회 중에 80개 교회는 스스로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대형교회, 아주 큰 대형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요, 그런 대형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맡은 것을 마치 출세나 성공의 표처럼 불신자들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처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흔히 그런 말을 잘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요. 말만 앞세우는 인간들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회사에서나 개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잘 빠지게 됩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배 때문에 빠져야 된다라고 해서 잘 빠지는데 여러분 빠질 때 빠지더라도 내가 정말 여기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다른 역할을 또 해줘야 합니다. 예배 때문에 빠진다고 하고 빠지되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분명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날짜를 잡거나 뭐 행사를 잡을 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 누구 때문에 이 날짜 조정을 좀 하자 그렇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빠지고 예배와 관계없는 시간에도 다른 이유 되고 또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자기만 안다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비난을 들으면서도요. 자기가 교회는 안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합니다만 그런 한편으로도 또 반대로요. 존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존경하는 측면은 별로 없고 저런 비난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긴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선한 행실로 비난을 잠재우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로 비난을 잠재우고 또 순복함으로써 무식한 자의 말을 막아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한번 보십시다. 문장이 조금 깁니다만은 그 문장을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됩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가지치기를 좀 하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하게 행실을 가지면요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달리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비난을 받는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보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요 말로 싸워 이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혹시 비난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그냥 감수하고 들어야 합니다. 단지 그런 비방을 하지 않을 만큼 선한 행실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이려면 몸도 괴롭고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려고 작심을 했다면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겠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런 선한 일은 15절에 보시면요. 15절 뒤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행실 외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자들의 그 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것도 가지치기를 좀 하고 핵심만 다시 살핀다면 13절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앞에 잘라버리고요. 왕이나란 말이 있죠. 왕에게 순복하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중간을 이렇게 쳐내고 왕이나 혹은 그 다음 누굽니까? 제일 끝에 14절 끝에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사람들에게는요 순종하란 말보다가는 그 저항하라는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라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학생회장 선거하는데 학생회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합력하여서 참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표가 잘 안 나와요. 반대로요. 제가 언젠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요. 연설 대비에 군화 같은 거 하나 탁 올려놓고는요. 군화 비슷한 신발이었습니다. 그걸 신고 올라와가 이거 벗어 올려놓고는 괌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또 신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학생회장 교장한테 막 대들고 연설을 했는데 걔가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걔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걔 잘 모르는데 걔 가르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쟤 원래 저런 애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웃었다는 게요. 저놈이 어제 저녁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코치를 받았을까?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 나중에 뒤로 살짝 불러가지고요. 예, 너 그 수법 어디서 배웠니? 하니까 자기 오빠가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회장이랍니다. 그래서 저 오빠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 모범생한테요. 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아이들 말입니다. 저 학생과장부터 까라 이랬던 겁니다. 학생주임이요. 아이들 복장관계, 투발관계, 신발관계 이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표적으로 깔아. 그래야 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 된 겁니다. 걔가요. 본래 모범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얘기했으면 표가 안 나올 건데 그렇게 표를 다 얻어놓고 그 다음날부터 어찌 된지 압니까? 다시 모범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왜 저러는지를 알지 못하고 못 모르고 잘한다 하고 표 찍어준 애들만 그 뭐 바보 된 거죠. 노조위원장 선거, 저는 경험은 안 해봤겠습니다만은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과격한 사람이 표를 얻지. 이 경영진과 협의자 아래서 정말 좋은 회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가 잘 안 나옵니다. 온건하고 순종적인 것이 사실은 복인데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좀 적은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거나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왕이 있어서 때로는 저항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왕과 방백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교회의 지도자가요,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를 때려 잡착하고 나서 쓰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매력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그냥 박해하는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고요.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명령은 거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몰래 스파이를 집어넣어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저놈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면서도 한쪽 구석에 앉아서는 또 기도를요? 황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에 대한 저력이 결국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로마를 거꾸로 집어삼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종이 정말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요, 절대 아이들의 선생님을 흉보거나 깔보거나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셔요. 그 뭐 선생님이라고 다 좋은 선생님 아닐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요, 얼마든지 욕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 앞에서는요, 절대 하지 마셔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 집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가서는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 선생님이라도요, 아이가 옆에 있으면요, 그 선생님한테 머리 숙여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아이를 위해서요. 아이가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어른들이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이 그걸 배워야 정상적으로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안 배워나니까요. 선생님 알기도 뭐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른 말은 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요. 어른들이 우리 어른이라고 아이들 한번 뭐라 그래보세요. 잘 듣는가? 주로 왜요? 왜 그러는데요?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말싸움을 해보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을 거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세 글자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네 글자는 돼야 되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리 싫더라도요. 최소 네 글자는 돼야 됩니다. 세 글자요? 아니면 두 글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이름 석자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을 때 잘못했고 비난할 때 비난하더라도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선생님 이름 부를 때요. 선생님이라고 잘 안 합니다. 여상스럽게 별명만 불러 제킵니다. 뭐 심지어 그냥 이름 친구 이름 부르듯이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야단치셔야죠. 어른들부터요. 정당한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왕입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많이 압제하던 그 왕들입니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요는 선행과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려니까 경우에 따라서 참 참 꼴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순복하라는데요. 저기 상사라고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지냐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고요. 그 다음 종처럼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죠. 여기 자유하나 누가 자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데 자유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도 사실은 참 이상하지만 자유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종처럼 살라는 그 말 속에 이들이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선 나그네와 행인이 어떻게 자유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이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본래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학생들, 그 다음에 안식년 맞아서 여기 잠시 돌아온 선교사들 이런 분들 삶을 한번 보셔요. 뭐 우리 교회도 중국에서 유학 와 있는 형제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요. 비싼 가구 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가구 필요 없습니다. 남이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거요.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거 써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여기 잠시 쓰다가 떠나갈 건데요, 뭐. 나그네와 행인은 현실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아파트 사시면 옛날부터 말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좋은 가구 하나 들여놓으면요. 구경 갔다가 참 탐이 납니다. 그러면 나도 그거 똑같은 걸 사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걸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집에 아무리 좋은 거 사다 놔도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옆집에 좋은 거 하나 사다 넣었으면 가서 구경하면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뭡니까? 첫 마디가 뭐죠? 어디서 샀어요 합니까? 얼마 줬어요 합니까? 얼마 준 거 뭐 그리 중요해요? 참 나무 집에 뭐 물건 들었는데 와가지고 꼭 와서 이거 얼마 줬어요? 한 사람 저 참 미워요. 그럼 또 답변이 늘 재밌어요. 아 이거 얼마짜리인데요. 얼마 세일해가지고 얼마 줬어요. 세일한 얘기고 뭐랍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곧 떠날 거니까요. 아니면요. 우리 집에 가면 더 나은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식년 맞아서 한 1년 왔다가 잠시 거주했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요. 전부 어디 가서 고물 같은 거 구해다가 달달달달 거리는 거 그거 구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꾸립니다. 무거운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자유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 걸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따로 있다는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집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진수성찬보다는요 우동 한 그릇이 더 낫습니다. 나그네에게 진수성찬은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 없는데 뭐 기다리라 좋은 음식 나온다고 아무리 차리면 뭐합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기차 여행할 때 좀 큰 역에서는 1분 정도 한 3분 정도 기차가 정차하잖아요. 그때 먹는 우동. 옛날 추억입니다만 그게 참 맛있는 겁니다. 먹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기차 타고 여행하다 보면 주로 대전역이죠. 기차만 섰다가 우르르 나가가지고 그냥 막 잽싸게 먹어치우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 맛 못 잊으시는 분들은 계시죠. 낙은에게는 진수성찬보다 그런 것이 훨씬 더 맛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죽으면 가서 가지도 못할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내 손에 있는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한 형제가 한 사람은 부자로 산다는 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켜잡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중간쯤에 보시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나타난 현상이고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는 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좋은 거 가려서 정기적으로 건강에 좋은 거 가려가면서 잘 챙겨 자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만 관심을 쓰면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려면 먹어야죠. 그런데요,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살고 있지만 이걸 제어하라, 통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는 거 중요하다고 해서 잘 챙겨 먹고 잘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끊으란 이야기입니다.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제어입니다. 입는 거요? 중요하죠. 그런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중지하고 잠자는 거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잠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굴레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을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이 붙어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은요, 육체의 굴레에 매인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굴레에 매여서 육신의 피곤, 먹는 거 입는 거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사람은 나그네의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종의 자유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유롭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종이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종은 거의 모두가 부자유합니다.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종되지 마셔요. 성경에도요 종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들 꺼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전부 자유민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왜 종살이하느냐? 절대 종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 종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부목사가요. 주목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부목사가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교회 전부 일을 맡다가 그렇게 일을 말하는데 담임 목사는 일을 그래 많이 안 하더랍니다. 근데 사례는 와 담임 목사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밖에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뒷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밤낮듯이 뛰어다녀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담임 목사만큼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제일 복장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또 이상하더라. 군대 이야기를 여자분들이 잘 마치던데 이건 잘 모를 겁니다. 군대 병사들 쑥 있는 데서 제일 복장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높은 사람이라 하지 마세요. 높은 사람 머리 아픕니다. 뭐 일이 잘 안 되면 군대말로 깨지는 거는 고참이 깨집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고참 더 머리 아픕니다. 이 쫄병들에게 말을 들어줘야 해먹죠. 제가 군에 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 쫄병 때는 고참들 군화 닦아준다고 생고생을 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돼서 군화 닦을, 지 군화도 안 닦으려고 그런다. 이게 고참들이 해먹기 어렵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복장 편한 사람은요, 제일 쫄병입니다. 하락하면 하고요, 자락하면 자고요. 근데 제일 쫄병 밑에 다른 쫄병이 하나 들어오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야가 시원찮아서 일 잘 못하면 누가 터지나면 자기가 터지거든요. 고참들이 맨날 그래요. 바로 이 저 밑에 쫄병은 잘 안 건드립니다. 야, 설마 좀 제대로 못 갈 척하고 위에 놈 지박습니다. 그때부터 안 편해지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제일 쫄병이 일은 많이 하고 이리저리 치는 것 같아도 제일 복장 편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인은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요. 주인이 그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진짜 좋은 종일 것 같으면요. 아니 진짜 주인이 좋은 분일 것 같으면 종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집에 문제가 큰 문제 생겼잖아요. 종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님 집에 불 났습니다. 그거 가르쳐주면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한데요? 주인이 답답죠. 진짜 어려운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주인 몫이지 종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의 일까지 걱정하기 시작하면 좀 이상해지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면 종이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능력이 무한하시고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요. 종노릇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요. 먹고 살 거 다 줘가면서 가라고 그러는데도 주인님 제가 이 집에서 그냥 주인님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거든 영원히 종으로 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종은 허용해요. 어떤 경우입니까? 단 한 가지 경우입니다. 주인이 너무 좋을 때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할 때는 내보내지 않고 그냥 종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인이 좋은 주인일 때, 달리 말하면요, 주인이 종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런 주인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종의 자유는 그런 걸 말합니다. 괜히 종께서 이야기가 이상해져 있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 탑니다. 어떤 어머니는 지켜보면요. 종도 저런 종이 없어요. 아마 여기도 들어 계실걸요? 저 우리 권사님 애기 본다고 저 보세요. 언제는 허리 아파가 뭐도 뭐하고 뭐도 하고 하시더만 애기는 어떻게 꾸댕기시는지 몰라요. 아마 뒤 좋은 모양입니다.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안 하실걸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종로로 탈 때는요. 그럼 그게 누가 행복한 겁니까? 종로로 타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왕로로 타면요. 누가 행복하죠? 여태로 왕로로 타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끔찍한 기억입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시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요, 장보러 갈 때에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다 써 받아가 가는 걸 봤습니다. 콩나물 그거 얼마 안 닿고요. 근데 사러 갔다고 만약에 콩나물이 그 사이에 조금 올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이 종노릇하면요. 이 왕노릇한 사람 행복하겠죠? 둘 다 불행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는 부부가 있거든 자세히 한번 보셔요. 얼마나 행복할지요.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요. 아니 꼭히 짝이 없습니다. 참 눈꼴 시름을 못 봅니다. 미안합니다. 본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종의 자유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종의 자유인데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요. 주인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면 그거는 주인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종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자유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복할 때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낮추어버림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몸이 되었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과 자유자는요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언제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지금도요. 사실은 대기업의 사장과 말단 사원은 함께 올려서 실험하고 뭐 하기가 그래가 평등한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평등한 거 아닙니다. 그 차이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새 동지상고가 좀 방송에 자꾸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동기상고 나와서 그렇게 크게 출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동기들 만나서 한번 나가보면요. 그렇게 크게 출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시골 구석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한 친구가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삼성그룹에 그 자금 담당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금 담당이면 대단하죠. 그 이 촌놈 친구 하나가 그 친구를 뭐 서울 올라간 김에 어떻게 연락해서 만났던 모양이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동기들 모였는데 거기서 전하는 얘기가 예, 가는 더 이상 우리 친구 아니더라 이래요. 그리고 대접을 안 해주더나 아니야 갔더니 어찌나 반갑게 하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 잘했다고 이러긴 하는데 가는 우리 친구 아니더라. 그럼 왜 하니까요? 이거 한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놈 전화가 비서실 뭐 걸쳐가지고 이리 어쩌더니만은 그래 들어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요. 잠시도 그냥 안 앉아있더랍니다. 뭐 하는데 아 예 하고 전화 오는데 뭐 국세청장이고 무슨 장관이고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그 앉아서 반갑게 대접을 잘 받고 인사도 잘 듣고 오긴 왔는데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걔는 우리 친구 아니더라. 그래도 그 친구가 가끔 한 번씩 여기 내려와서 그 친구들 만나고 가곤 그랬답니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여기 내려왔을 때 날 찾는 전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기들 사이에 가면 제가 조금 유명한 인사거든요. 여러분 이 평등한 세상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이런 친구이다 해도요. 막상 이 사회 딱 나가보면 그게 친구고 반갑긴 한데도 스스로 느끼기를 야, 우리 친구 아니더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도대체 이 자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종을 하나라고 할 만큼 자신들을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낮췄는 건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들어서 아는 얘기 중에는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양반이 쌍놈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반이 쌍놈하고 같은 상에 밥을 먹고 같이 대접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런 데서 얼마나 감격을 해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춰갔다는 겁니다. 이 자유자가 이 종과 하나가 될 만큼 낮춘 거, 이게 사실은 종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할 텐데 우리가 낮춰봐야 얼마나 낮추면 됩니까? 조금만 낮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낮춰서 종 행세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선한 행실로 비난을 잠재우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로 무식한 자의 말을 털어 막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알뜰살뜰 저축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요. 어려운 형제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그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줄 수 없다 버티면요. 나그네 자유를 가지지 않은 오히려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말뚝박고 떠나지 못할 사람입니다. 부인이 어쩌다가 실수로 거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몇 백만 원 잃어버려도요 참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아깝기 그지 없지만은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분노를 표하지 않는다면 네? 그게 나그네 자유를 가진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거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사람.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다면 그게 나그네 자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 걱정하느라고요? 아니면 회사 걱정하느라고 잠 못 이루어 보신 적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혹시 교회 걱정 때문에 잠 못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걱정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그런 걱정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건 바보입니다. 그런 걱정 했어야 옳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민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나라도 잘 돼가고 회사도 잘 돼가고 뭐 우리 형제들 다 잘 있고 교회도 너무 잘 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다. 이건 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잠도 잘 안 들고 그런 일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니 주인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저는 그만 편안히 자겠습니다. 그러고 자는 사람, 이게 종의 자유라는 겁니다. 걱정은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종의 자유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고 깨어나면요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염려스럽고 걱정되니까 기도하면서 또 평안해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걱정도 하고 그게 소위 말하면 주인님 집에 불났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주인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물동이 퍼 나르고 그러는 거죠. 발동동 구르고 걱정되는 건 주인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성도로서는요 마땅히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의 자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의 자유란 정말 진짜 좋은 주인님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종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그네의 자유요? 놓을 때 언제든지 손 놓을 수 있고요. 떠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나그네의 자유입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걱정하실 분이 따로 있고 책임지실 분이 따로 있다. 단지 내게 맡겨진 일만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러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종의 자유입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일에 매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웃을 섬기며 자신을 낮추면서 나그네처럼 종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이런 자유로움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